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 20고룹 곡식 더미에 70직 10고룹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70직 20고룹뿐이었더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려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하신 우리 새벽재단을 쌓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교회 나와서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아쉬움과 또 불편함과 또 마음의 부담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빈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교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참 마음에 힘들고 아침마다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참 눈물을 참지 못할 정도로 계속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민 초기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건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소중함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드릴 만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삶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 달이 지났는데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지연되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옷자락으로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대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좀 알쏭달쏭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율법에 기록된 이바 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음식물이 있는데 이 거룩한 음식입니다. 이 거룩한 음식이 다른 거룩하진 못한 음식과 닿게 되면 그 거룩함이 이 다른 음식에도 전해지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이 교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성수가 있죠. 성수가 거룩한 물, 홀리 워터라 하는데 이 거룩한 물에 파리 한 마리가 거기 떨어져서 빠져 죽으면 그 파리가 거룩해지느냐 아니냐, 율법에 의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시체는 이 죽은 시신인데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죄의 대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신은 부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다른 이런 것들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율법에 의하면 예스입니다. 제사장들이 옳게 대답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요, 거룩함과 죄에 있어서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거룩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 옆에 있다 하여서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악수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 하여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서, 거룩한 예배당에 내가 매일 출입한다 하여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해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사로 드려질 때에 나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 있는 곳에 계속 있다 보면요, 나도 죄를 짓게 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이 기초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먼저, 우리가 형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 순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공간이라 하여도 이 안에 죄가 존재한다고 하면요, 그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죄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성전을 짓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이 기억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데 기대만큼 수확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박이 있었고 우박도 내리고 재앙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하는 자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니고는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내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과거보다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내가 불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짧은 두 장입니다. 이 두 장, 1장과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시며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면 다시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디에서 드리든지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오진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은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오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그날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